지구촌 겉보기.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60년의 세월만큼이나 현재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여행하는 지구촌 돋보기. 이번 달에는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대한민국의 이 분단 현실이 오늘날 어떤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김영철 북한인민군 정찰총국장이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버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953년 남한과 북한이 맺은 정전협정은 오는 7월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전협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고 하죠. 이 정전협정으로 남한과 북한의 적대적인 행위는 일시 정지됐지만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상 국지적 휴전 상태인 셈이죠. 그런데 북한이 이 정전협정을 어제 날짜로 백지한다고 전격 발표함으로써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또다시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 세력은 물론 그 지휘 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런 남북 분단의 현실은 한국 정치와 사회 곳곳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분단의 논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이는 곧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남한에서는 북한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라는 이 적개심과 혐오증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각인돼 있고요. 북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남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증이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일은 10년 후쯤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61%, 또 통일보다는 지금 현재가 낫다는 의견이 20%,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습니다. 1945년 분단 직후부터 민족 최고의 소원으로 여겨졌던 통일은 이렇게 이제는 한국민들 사이에서 무관심이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는 핵무기 개발 등 북한 측 책임을 꼽은 응답이 33.6%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분단은 또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사회 체제와 정치 문화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반공 이념이 건국 이래 국가 목표의 최우선순위로 강조돼 왔고요. 국민의 생활을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반공 문화가 형성돼 왔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완범 교수의 설명 더 들어보실까요?
분단이라고 하는 게 그 부정적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이 단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보면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걸 하면서 북에서 침략을 할 거니까 너희들의 자유는, 너희들의 민주적인 권리는 유보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그러한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북 분단 상황은 권력 구조에서도 막강한 군사 조직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군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여지를 제공하고 군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군사 문화가 정착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이완범 교수입니다.
결국은 박정희 정부가 예컨대 1961년 군사부대타를 해가지고 1979년에 김재규의 흉탄에 물러날 때까지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이 분단이 안고 있는 나쁜 측면과 함께 좋은 측면도 같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단 현실은 물론 부정적이고 슬픈 일인 건 분명하지만 과연 분단을 통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느냐는 건데요. 한 예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분단의 산물이라는 견해가 그 하나입니다.
분단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같은 반공 국가로서 이 냉전 시대에는 이 소련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에 맞서서 공동의 내셔널 인터레스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한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이식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로서 우리를 지원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한 우리가 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예컨대 투표를 열심히 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길게 보면 해방 후 60년이지만 사실 짧게 보면 20년이 채 못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모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이 무너지고 1987년에 이른바 6월 항쟁으로 불리는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던 건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완범 교수는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멩이를 던지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종이돌을 던지는 시대로 성장, 발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이 짱돌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시위를 통해가지고 정권을 심판했는데 권위주의 시대 때, 독재 시대 때는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한 희생보다는 짱돌을,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던지는 시대에서 종이돌을 던지는 투표장에 가서 정권을 심판하는 그러한 체제가 대한민국도 두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각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기 쉬운 건 바로 갈등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칫 이 점이 부각되기도 쉬운데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요체는 바로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 갈등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성장하는 수단이 되는 사회야말로 모범적인 민주사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완범 교수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는 한 걸음 더 발전한 모습을 기대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년이 되면 성인이라 그럽니다. 87년 이후에 20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이미 성인 행세를 해도 되는 16년 됐거든요. 16살이면 그런대로 다 자기의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노력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길게는 60년, 짧게는 18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 이미 그러한 이 체제로 완전히 공고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국의 분단 현실은 한반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당장에 정전협정이 일방적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험지역으로 생각하는 나라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악조건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난해 세계 경제 순위 15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3천여 달러에 육박하는 분단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남북 간의 휴전선이 사라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더욱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구촌 돋보기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 사회의 이런 역동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또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살펴보기를 하겠고요. 오늘 지구촌 돋보기는 여기서 마칩니다.